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국제법의 수도인 바로 이곳 헤이그에서 전쟁범죄 행위들에 대한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가 승리하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국제형사재판소의 법 집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정의를 원한다면 변명을 찾고 현행 국제법의 흠결을 참고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상에 불행하게도 존재하고 있는 흠결을 바로잡을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침략전쟁 자체를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없으며 푸틴 대통령이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영장을 집행할 경찰력이 없고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의 123개 회원국 가운데 어느 곳도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전쟁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월 17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 폭격을 가해 23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헤르손 주지사는 이날 온라인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적의 표적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앞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손상됐던 전력망을 복구하던 기술자 3명도 포함됐다고 러시아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프로쿠딘 주지사는 법 집행을 이유로 5일 저녁부터 오는 8일 아침까지 헤르손시에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폭격과 함께 남긴 피해 흔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37번째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지원이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이며 부당한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용감하게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용 로켓과 155mm 포 외에 히드라 70 공중발사식 로켓이 처음으로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월 미국 영공에 출연했던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취소됐던 중국 방문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주최한 대담에서 자신의 중국 방문 일정이 올해 다시 잡히기를 바랐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모든 수준에서 그리고 정부 전반에 걸쳐 고정된 대화 채널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미중 관계에서 발언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안전장치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블링컨 장관의 방중 시점, 예측 또는 평가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이날 중국이 기후변화 위기 대응 관련 논의를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방문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을 승인했지만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특정 사안들이 먼저 명확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상호방위 협정에 따른 미국의 철통 같은 필리핀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상호방위 협정이 우리 군대와 해안경비대 선박, 공공선박 또는 남중국해 모든 곳을 포함한 태평양의 항공기에 대한 무장공격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두 나라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간 새로운 방위 지침에도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4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계획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탄압하는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5m, 서해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한 V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를 방문한 지 몇 주 만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한일 관계를 강화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위협에 맞서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과 17일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후 5년 3개월 만입니다. 셔틀 외교 성격으로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입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덴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3일 셔먼 부장관을 포함한 국무부 전체는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만행과 침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납치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will note is that the entirety of this department, including Deputy Secretary Sherman, continue to be deeply concerned about.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이날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질문에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건 우리가 동맹 파트너,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사안이라며 셔먼 부장관은 불과 몇 달 전 두 나라 카운터파트와 접촉할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셔먼 부장관이 중요하게 보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으로 불리는 요코타 메구미의 동생 요코타 다쿠야 씨가 대표로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이들을 지원하는 납치 구출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들은 셔먼 부장관 등 미 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과 면담한 뒤 7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 의원들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는 사람은 17명이며 그중 5명은 2002년 10월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자유의 기본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을 위한 정의를 모색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 1일 제출된 결의안은 북한이 납치한 일본 등 외국 국적자들을 모두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납북자들의 유해를 송환하고 숨진 모든 납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납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과를 하고 이런 납치 활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1970년대부터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02년 9월 북한은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모든 납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0월 24년 동안 억류 후 일본으로 송환된 납북자는 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자유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가 미국을 방문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측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으로 불리는 요코타 메구미의 동생 요코타 다쿠야 씨가 대표로 있는 이 가족회와 가족회를 지원하는 납치 구출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은 미국에서 미 정부 관계자와 의원 등과 면담한 뒤 7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발생한 북한에 의한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탄압하는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수많은 언론인들이 치른 엄청난 희생을 기렸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라 자유사회의 근본이라면서 오늘 세계 언론 자유의 날 30주년을 맞아 용감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언론인과 기자, 언론 종사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에 필수적인 이러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회는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유 언론은 미국 정부와 사회가 스스로를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게 해주고 교육하고 조명하며 적발하고 폭로하는 등 진실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최근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의해 체포된 에반 게르시코비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지난 2012년 시리아에서 실종된 언론인 오스틴 타이스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독재자들과 그들의 조력자들은 검열과 보복, 위협, 소송, 괴롭힘, 허위 정보, 구금 및 물리적 공격을 통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용감한 언론인들은 그들이 침묵하거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몇 번이고 보여주었다며 미국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전 세계의 언론인들과 함께해야 하며 그들을 침묵시키려는 이들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모든 곳의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자유 언론을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세계의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전 세계의 언론인들의 헌신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의 언론 자유의 날 30주년을 맞아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의 생명선을 형성하는 정보와 아이디어의 흐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 세계 뛰어난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인들이 치른 엄청난 희생을 되새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너무 많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언론인들이 단지 자신들의 일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하는 등 억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와 다른 모든 기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러시아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기자들이 직면한 위협은 구금만이 아니라면서 폭력적인 갈등과 부패 문제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은 종종 협박과 납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곳에서는 언론인들이 차별과 검열, 법적 시스템이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는 이른바 무기화된 사법제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언론 매체들이 문을 닫도록 만들기 위해 다양한 탄압 도구를 사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우리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3일 2023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전 세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열악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각국의 정치와 법률, 경제, 사회문화, 안전 등 5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 평균을 내는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북한은 100점 만점에 21.72점을 얻어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꼴찌로 평가됐습니다. 작년에도 181을 기록한 북한은 RFS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2년 이래 꼴찌 아니면 그 다음을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헌법 67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부와 독립적 언론을 엄격히 금지하며 독재자 김정일의 아들이자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은 언론이 당과 군, 자신을 찬양하는 컨텐츠만 제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전화를 널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인트라넷 안에서 통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언론인들은 체포되거나 심지어 처형당하기도 한다며 지난 2017년에는 단지 북한의 경제와 사회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한국 기자들에게 사용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언론인 4명은 북한 정권을 비판한 책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 법정에서 걸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북한 다음으로 올해 언론 자유가 최악인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언론의 기능은 당의 대변인이자 국가 선전용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인 언론인 100여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이란이 각각 178위와 177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180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좋음과 양호함, 문제 있음, 어려움, 매우 심각함 등 5단계로 분류하는데 북한과 같이 매우 심각함에 포함된 나라는 모두 30개국입니다. 한편 올해 미국은 45위로 지난해보다 3단계 하락했고 한국은 전년 대비 4단계 내려간 47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가 취해졌지만 물리적 공격 등 언론인의 근무 환경이 위험해진 점을 들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언론인들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언론 자유를 가장 잘 누리고 있는 나라는 95.18점에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아일랜드와 덴마크, 스웨덴이 뒤를 이어 상위 순위에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가 올랐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2002년부터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5월 3일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언론인 15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언론 현실을 직접 경험한 미국의 전문가와 탈북민들은 북한이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하다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신사인 AP통신의 초대 평양지국장을 지낸 진니 윌슨 센터 공공정책연구원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언론 실상은 외부에서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yone to speak freely in North Korea, whether they are with the government, a private citizen, or working for
2012년부터 1년간 북한에서 취재 활동을 했던 진리 연구원은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든 민간인이든 국영 언론사에서 일하든 북한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당의 선전가로 활동하거나 당의 정책과 목표를 홍보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잘 알고 있다며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국경 봉쇄와 다른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신이 평양 지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보다 현재 북한 내부의 언론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So that's the situation for the North Koreans. And then for those of us who are foreign reporters working in Pyongyang, it is
현재 BBC 월드 북한 나자로스 하이스트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로도 활동 중인 진리 연구원은 과거 북한이 외신 기자와 외국 언론인에 대한 취재 제한에 극단적이었던 상황을 거론하며 2023년 5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은 오늘날의 상황은 자신이 지켜본 몇 년간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진리 연구원은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국경을 폐쇄하면서 몇 년 동안 북한에 외국인이나 서방 언론인, 국제 언론인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2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언론 자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Press freedom in North Korea is probably one of the most circumscribed countries.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이 정부가 원하는 것만 듣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이 같은 언론 자유 탄압 실태는 국제사회의 각종 보고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인터넷 접속을 극도로 제한하고 검열과 억압을 통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도 지난해 5월 발표한 2022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182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적인 정권 중 하나인 북한은 정보와 독립적 언론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보 통제국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 매체를 접하려 하다가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관리 출신이었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2일 VOA에 북한에 있을 당시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조차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 일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건 사실 꿈도 못 꿉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이 자유가 있다는 생각조차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에서 말을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언론이나 이제 선전 매체는 당과 수정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는 언론 자유 제한이나 억압은 북한의 언론 자유 탄압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북한에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기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뭐 언론 매체도 아시겠지만 몇 개 없잖아요. 북한 주민들의 정보의 접근성을 많이 축소시키고 또 이 사고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언론이 다양할수록 우리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이 높아지는데 그런 사고력을 아예 없애고 당에서 한 목소리를 전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던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도 북한은 언론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표현 방식과 언론이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을 결정한다고 믿는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언론을 탄압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더더욱 이제 언어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지난해 10월 달에 북한이 문화 반동 법령을 내놨잖아요. 한국 언어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없게끔 이렇게 점점 더 최악의 인권 유린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것이죠.
전문가들은 인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이라면서 유엔이 정의한 인권의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북한이 보장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언론학자인 로버트 보인턴 뉴욕대 교수는 이일 VOA에 북한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고 강제하는 노력과 함께 해외 정보가 북한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especially the, you know, the efforts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whether that's
보인턴 교수는 인터넷 같은 사이버나 CD, USB 같은 여러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비정부기구와 단체들이 있다면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도 북한의 언론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주민들로 하여금 세계 다른 지역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se are importan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to know what's happening elsewhere, but also to know how their country.
킹 전 특사는 정보 유입은 북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VOA 방송이나 자유아시아 방송처럼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상 정보 유입이 쉽지 않겠지만 이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앞장서서 강조하고 투자를 강화해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한 것과 관련해 VOA에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 정보 유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대북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입증된 방법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확대를 개선하는 활동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연 징검다리 대표는 주민들에게 인터넷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이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대북 정보 유입 창구를 이에 맞춰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이 인터넷이 없어도 북한 내부 안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휴대폰에 그 심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카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아서 보낼 수 있는데 뭐 여러 팟캐스트 같은 거 또 아니면 세계인권 선언문 같은 이런 내용들도 담아서 좀 보내면 어떨까.
진리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낼 수 있는 지원 방법과 투자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북한을 다루는 언론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So they understand how to get around the obstacles that North Korea places.
진리 연구원은 언론인들은 북한 관련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해 방해 요소를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더 나은 미디어 정보 해독력을 갖추는데 국제사회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이 종교 자유를 북한 인권 핵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에이브라함 쿠퍼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쿠퍼 부위원장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조속한 의회 인준과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쿠퍼 부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특히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I've been involved on with a number of important groups committed to the freedom of the North Korean people for about a quarter of a century. My original involvement
저는 지난 25년간 북한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중요한 단체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저는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의 부소장도 올해 역임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은 제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은 반인도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약 20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을 비롯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분리해왔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미국 정부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닙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대북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죠. 과거 이러한 정책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나요?
I'm old enough to have remembered and been involved, for example, with human rights issue called the Jews of the Soviet Union, 3 million Jews.
구소련의 유대인들이 이주할 권리를 주장한 국제인권운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련에는 약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생존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인들 중에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핵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사용해 서로를 천 번도 더 폭파시킬 수 있다면서요. 다행히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소련과 군축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인권 문제도 거론하는 이중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해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련의 종말은 물론 300만 소련 유대인들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핵 문제를 도외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더 격상해 북한 정권의 신뢰도를 측정할 척도로 삼자는 것입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수년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년 만에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지명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re grateful to the administration, to the secretary Blinken and to the president for naming her to the position. It's going to be a tough road.
우리는 터너 특사의 지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에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힘들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격상돼 전체적인 정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첫 조치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북한을 비롯한 정 모두에게 미국이 인권 문제를 격상시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터너 특사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인준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표적 제재와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 종교자유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I think that all of these suggested measures that we've signed on to are ways of signaling very
우리의 모든 제안은 의사결정 방식이 불투명한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권력자와 엘리트의 주머니에 상처를 내면 그들은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문제를 검토하고 일부라도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제재는 이란 등 다른 정권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제재는 정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쿠퍼 부위원장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는 어떤 점에서 특히 독특합니까?
I think what you have here is that by definition, religious practitioners belong to the
북한은 종교인들을 적대 계층으로 분류하고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며 가혹하게 박해합니다. 저는 유대교 랍비이기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비밀 기독교 신자들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배를 보고 아이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 천 번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우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죠. 북한에서는 어떤 작은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가의 적으로 분류됩니다. 그것보다 끔찍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 번 분류되면 돌이킬 수 없죠. 북한의 통치 이념은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깁니다. 북한에 있어 신은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브라함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 30주년을 맞아 국제 단체들이 세계 최악인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세운 선전의 장막을 뚫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안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 하루 전인 2일 북한의 언론 자유가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SF의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은 3일로 30주년을 맞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계기로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를 평가해달라는 VOA 요청에 북한이 2023년 RSF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언론 자유를 명시한 북한 헌법 67조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이 원칙을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있고 과거의 언론인들이 당의 입장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체포, 추방되고 강제 노동수용소에 보내졌으며 살해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독립적인 언론을 엄격히 금지함에 따라 유일하게 허용된 언론의 역할인 당과 군,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찬양하는 컨텐츠를 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북한을 검열을 받지 않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특히 어려운 암흑지대, 블랙홀로 묘사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일부 언론인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더라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자국과 때로 해외에서 발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북한의 경우 정권이 통신수단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북한에서 수집된 정보가 쉽게 발표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공포된 이후 올해 30주년을 맞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75년 전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이후 북한에는 단 하루도 언론의 자유가 없었고 이는 분명 북한을 전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암울한 곳으로 만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 외국 라디오 방송, USB와 CD를 통해 밀 반입된 매체, 심지어 풍선을 통한 전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 당국은 외부에서 들어온 그 같은 매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체포하고 일부 처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 주위에 세운 선전의 장막을 뚫을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와 TV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모든 장소와 기회를 활용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할 같은 생각을 가진 정부들의 광범위한 국제적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한 양국 군이 한국에서 대규모 연합 항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이 상호 운영성을 향상시키고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 공군 전투비행단이 한국 광주 공군기지에서 열린 2023 코리안 플라잉 트레이닝 연합항공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제8 전투비행단이 오산기지에 있는 제51 전투비행단 한국 공군 미 해병대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이번 훈련에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KTF-23은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전투 임무의 전술적 수행에 초점을 맞춘 연합훈련으로 미한동맹의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에 군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공군 제35 전투비행대대 전담 정비부대 병력도 참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9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미공군 정비병력들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성공적인 미한 연합훈련을 위해 115대 이상의 F-16 전투기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KFT-23은 상호 운용성을 높이면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훈련을 위해 미한 양국군을 통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FT 연합항공훈련은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비행훈련으로 올해로 두 번째 실시됐습니다. 기존 대규모 항공훈련 맥스 썬더를 대체해 지난 2019년 시작된 이 훈련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KFT로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더 확대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지난달 VOA에 KFT 훈련 참가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훈련에 미국과 한국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공군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KC-135 공중급유기를 비롯해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등이 투입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KFT 훈련은 변함없는 미한 동맹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한 워싱턴 선언에 연일 반발하며 주민들을 동원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부 위협을 내세운 체제 결속과 추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차원의 선전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연일 관영 매체들을 통해 미한의 확장 억제 강화 조치를 맹비난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고 급기야 미한 정상을 겨냥한 허수아비 화형식까지 벌였습니다. 3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2일 신천 박물관에서 진행된 청년학생 집회에서 이런 화형식이 진행됐습니다. 매체들은 미국의 늑다리 전쟁 괴수 또는 특등하수인 괴뢰 역도라는 표현을 쓰며 미한 정상들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에 태우는 행사를 전했습니다. 매체들은 화형식 소식과 함께 미한 정상의 죽음까지 언급했는데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언급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 군 부대 일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에 전투 구호를 붙인 사실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을 겨냥한 화형식 집회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4일 북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미한 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합의를 반영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화형식과 같이 도가 넘는 비난 행위를 공식 매체에 보도하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내부용인 노동신문을 통해 이러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볼 때 외부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주민 통제에 활용하려는 선전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워싱턴 선언을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외부 위협을 내세운 체제의 결속과 추후 도발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식량난은 지금 보릿고개 부분이 중점이 된 건데 3월 달에 식량 수입이 사상 최고량을 지금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내 지금 식량 문제가 전락하다는 방증인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맞아서 지금 이런 대적 캠페인을 심화시키면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좀 시색을 하고 분위기를 이제 밖으로 돌릴 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북한은 미한 정상회담 후 다양한 비난 집회와 함께 매체들을 통해 한국과 해외 언론에 실린 워싱턴 선언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한에 돌리는 정세 분석 기사를 잇따라 실으면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들을 동원한 성토 집회를 잇따라 여는가 하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선전물을 전국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일째 무력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평양 인근에서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의 첫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을 끝으로 도발을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대적 투쟁 의식을 고취하고 나선 것은 향후 미국과 한국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미한 확장 억제 강화 조치에 대응한 대형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달 19일부터 열리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전후에 도발할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기 위한 도발은 딱 두 가지가 있죠. 핵실험과 함께 ICBM의 고각도는 정상력도 발사. 그런 발사인데 결국 이런 고강도 도발하기엔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군사 정찰 위성도 봤을 때는 동찰에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당장 한다기보다는 아마 G7까지는 북한이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로 좀 예상이 되죠.
홍민 실장은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입장 발표에서 정밀의 대응과 결정적 행동을 언급한 만큼 대미 억제력의 상징성이 큰 무기로 도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실장은 특히 미국이 전략핵 잠수함 SSBN의 한국 기항과 전략핵 폭격기의 한국 기착 같은 조치들을 내놓은 데 상응한 무기 체계를 동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SBN을 얘기했기 때문에 SLBM이나 SLCM과 같이 수중용 무기를 통해서 공세를 펼칠 수 있다. 항모든 아니면 뭐 SSBN이든 오게 될 경우에 우리도 대응하는 수중 무기를 사용해서 너희 기지라든가 어떤 용도로든 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응 무기,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첫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또한 북한이 이달 중 쓸 수 있는 도발 카드라는 관측입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김진모 교수는 미한 정상의 이번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북한과 중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서면서 북한이 도발에 신중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명분이 됐고 이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도 안보 부담이 커졌다며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즉각적인 도발로 맞서기보다는 주민 통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막 이러면서 자꾸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부 도발은 없을 것이다. 한미일의 군사적 위협에 지나치게 끌려가다가 내부 자원이 망가지고 내부 동요가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한편 한국 군 당국은 워싱턴 선언 등을 겨냥한 북한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고 조만간 한일, 미한일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란 점에서 대비태세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봄 가뭄이 예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가뭄 상황을 보여주는 미 해양대기청 NOAA의 위성 자료는 북한 전역 곳곳을 여전히 검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뭄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색깔이 진한 붉은색은 그만큼 가뭄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BOA가 NOAA의 가장 최신 자료인 4월 17일에서 23일 주간을 살펴본 결과 함경남도와 황해남도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검붉은색과 진한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북한의 가뭄 조짐은 3월 초부터 관측됐습니다. 3월 6일에서 12일 주간 북한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진한 노란색과 붉은색은 한 주 뒤인 3월 13일에서 19일 주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3월 20일에서 26일 주간 다시 곳곳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월 27일에서 4월 2일 주간엔 이전보다 더 붉어진 점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4월 3일에서 9일 주간과 4월 10일에서 16일엔 상황이 다소 완화됐지만 다시 17일에서 23일 주간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북한의 봄 가뭄이 심상치 않다는 건 예년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의 4월 둘째 주 북한은 주로 일부 지역에만 노란색으로 표시됐으며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던 2020년에도 황해도와 평안도만 검붉은색으로 나타날 뿐 그 외 지역의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도 가뭄 피해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는 등 가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밀, 보리를 비롯한 올곡식 농사를 잘 짓는 데서 당면하게 힘을 넣어야 할 사업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라며 관계체계를 완비하고 관수설비를 총동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4일 북한은 김덕훈 내각총리가 지도하는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가뭄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북한 기상수문국 독고혁절 실장은 조선중앙TV에 출연해 2월 26일에서 3월 29일 북한 지역에 내린 비는 12.1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밝히며 북한이 사실상 봄 가뭄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4월은 벼 모판을 만들고 옥수수와 감자 등 주요 밭 작물을 파종하는 시기로 이때 가뭄 피해가 더 치명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가뭄에 대비해 중국 등 외부로부터 식량 수입을 더 늘릴지도 주목됩니다. B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최근 수개월간 북한이 중국에서 많은 양의 쌀을 수입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달보다 2배 이상 많은 4만 6천 톤의 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3.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20도가 되겠습니다. 안주도 흐리고 비, 최저 16도, 최고 19도. 남포 역시 비 내리고 최저 15도, 최고 21도. 신유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19도. 삭주 흐리고 비, 오후에 가끔 비, 최저 14도, 최고 18도. 강계 비, 최저 12도, 최고 18도. 해주 비 내리고 최저 16도, 최고도 16도입니다. 개성은 비가 내리고 최저 16도, 최고는 19도가 되겠습니다. 함흥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최저 14도, 최고 16도. 장진 흐리고 비, 최저 8도, 최고는 13도. 해산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원산 비 내리고 최저 13도, 최고 15도. 청진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5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가끔 비, 오후에는 계속 비가 내리고 최저 6도, 최고 11도가 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3m로 일고 오후에는 2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 내지 2m로 일다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약간 낮게 일겠습니다. 먼 바다 오전에 1.5 내지 3.5m로 매우 높게 일다 오후에는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어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4일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자르다리 장관은 이날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고아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파키스탄 대표단을 이끌고 상하이 협력기구에 참가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인도 PT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르다리 장관은 고아에 도착하기 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내 결정은 상하이 협력기구 헌장에 대한 파키스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상하이 협력기구에 초점을 맞춘 이번 방문 기간 중 우호국 동료들과의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장관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핵개발 경쟁과 카슈미르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자르다리 장관은 이번 방문 기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정치 안보 연합체로 이날 회의에서 이란과 벨라루스를 상하이 협력기구에 추가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크렘린궁 공보실은 이날 성명에서 2일 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크렘린궁 단지 내 러시아 연방 대통령 관저에 공격을 시도했다며 드론 두 대가 크렘린궁을 겨냥했지만 군이 전자전 체계로 이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이어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없었다면서 해당 공격을 러시아 대통령을 노린 계획적 테러 행위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오늘 테러리스트의 공격 이후 젤렌스키와 그의 패거리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푸틴 또는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 영토에서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은 러시아의 이번 비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4일 러시아 대통령궁에 대한 드론 공격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순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 CNN 방송과의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미국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미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국경 밖에 대한 공격을 장려하거나 가능토록 하지 않으며 개별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 역시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밤 일어난 해당 드론의 공격에 대해 우리는 그러한 테러 공격 행위의 결정은 크리우가 아닌 워싱턴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ICC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국제법의 수도인 바로 이곳에서 전쟁 범죄 행위들에 대한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가 승리하면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ICC의 법 집행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정의를 원한다면 변명을 찾고 현행 국제법의 흠결을 참고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상에 불행하게도 존재하고 있는 그 흠결을 바로잡을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ICC가 침략전쟁 자체를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없으며 푸틴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CC는 영장을 집행할 경찰력이 없고 푸틴 대통령이 ICC 123개 회원국 가운데 어느 곳도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ICC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전쟁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월 17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헤르손에 폭격을 가해 23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주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헤르손 주지사는 이날 온라인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적의 표적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